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9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놀랍게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물론 이제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냐 하면은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특징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이하를 보면은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다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정적이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과 아주 작은 섬세한 부분까지 다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이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더니 놀랍게도 이 온 우주를 지탱해주는 이건 온 우주를 지탱해주는 에너지라고 봅니다. 빛은 나흘째 되는 날 태양빛을 창조하셨으니까 첫째 날 창조한 이 빛은 우리 인간이 아직까지 잘 규명해내지 못한 어떤 에너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엄청난 사건이 일이 있었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물이 나뉘어졌고 가운데 그 궁창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하늘이라 말씀을 하셨죠. 초기 이 지구의 상태는 하늘 위에 물의 층이 지구를 덮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늘 위에 있던 물들이 다 땅 아래로 쏟아지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 아래 있는 이 물은 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셨죠. 천하의 물은 다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은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물 속에서 땅이 솟아올라오면서 육지가 형성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땅은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서 바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때 온 우주의 질서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광명체들을 바라보면서 징조를 이루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광명체들이 징조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저 우주에 떠있는 광명체들이 별들이 징조를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움직여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썩어 냄새나고 있던 나사로의 육신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고 천국에 가 있던 그의 영혼이 급히 내려와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을 우리는 회복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말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 하나님을 닮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전 미문, 그 아름다운 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40여세 된 남성,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그 앞을 베드로와 요한도 여러 날 여러 번 지나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복음을 이 거린에게 말해 주어라 라고 하시는 음성이 베드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내적인 음성,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일해 나가시죠. 당신의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것도 또한 입을 열어서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내적인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만물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능력이 있게 임해서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구약의 성도들을 인도해 오신 도구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실 때에 사용하신 도구도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실 때에도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내적인 음성이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 성도가 있고 희미하게 들리는 성도가 있고 들리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잘 들리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꾸만 들려주시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역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갑자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주 강력한 생각이 사로잡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접근을 할 때에 내적인 음성으로 접근을 해옵니다. 생각이 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주는 말인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내적인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생각을 했죠. 내가 3년간 저 예수를 따라다녀서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로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왕이 되어서 능력이 있으니까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을 시켜서 해방감을 주고 썩은 종교계를 뒤집어엎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만 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일 그르치기 전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겨야 되겠다.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단 몇 푼이라도 내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팔아서 넘겨서 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한 존재도 생각나게 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속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말을 넣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내적인 음성과 사탄에 넣어주는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사탄에게 속아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속아서 망했던 사람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초대 교회의 일꾼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아래에 그걸 갖다 놓고 그가 큰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두 사람이 의논을 했죠. 우리도 땅을 팔아서 사도에게 갖다 주자.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헌금을 냈습니다. 정말 잘한 것이죠. 땅을 판 값이 만약에 천만 원이었다면 그 중에서 백만 원만 해도 되고 오백만 원만 해도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 천만 원 중에서 오백만 원은 우리가 감추어 두고 오백만 원만 헌금을 하면서 이게 땅을 판 값의 전부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전부를 다 바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의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책망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심하게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에 살펴볼 때가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 헌금을 가지고 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네 마음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팔아도 되고 그리고 팔고 난 다음에도 네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정확하게 그 영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약한 생각, 거짓을 말하자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놀랍게도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사탄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사탄이 주는 이 악한 말들, 교묘한 말들, 달콤한 이 말들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면은 친근하게 지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건 우리 아버지 음성이고 이건 우리 어머니 음성이야. 이걸 우리는 친근하게 지내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자꾸만 읽으면 아하, 하나님께서는 이러할 때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생각의 형태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입을 열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두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사도개인들과 성전 맡은 책임자가 이 군인이죠. 달려와서 아주 분노하면서 싫어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싫어했습니까? 이들이 사도다라고 하는 이 신분을 싫어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모습을 싫어했습니까? 아니면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걷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싫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내용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발악을 하면서 싫어한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온통 말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시는 것,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영적인 싸움은 말싸움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막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사들은 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도무지 말하지 못하게 하자 이 이름으로 즉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게 하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너희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라고 크게 강력하게 반문을 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탄은 말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말하도록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면 말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들은 사도들에게 교회를 세우지 말라고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직을 내어버리라고 그렇게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던 이유도 바로 전부 말 때문이었습니다. 믿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비록 서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논리적이지 않아 보여도 그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탄은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 말이 나오면 사탄은 분노합니다. 그 말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 말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이의 말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친구 사이가 깨어지기도 합니까? 그러나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그 친구와의 관계는 좋게 좋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말하라.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라. 부모님들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 어머니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죽어도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을 할 수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이전에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밥그릇이 막 날아왔습니다. 호적을 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경책을 다 찢어서 불태웠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의 목을 막 쬐어오는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라고 말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또 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막 하기보다는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하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상태를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하라 그러면 또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통해서 일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저 돌들로 하여금 내가 소리 짓도록 부르짖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 사방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말은 해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실수를 했고 어떤 교회가 부패를 했고 기독교의 반 이상이 썩어 있어서 냄새가 난다는 말이 난무한다고 할지라도 썩지 아니한 사람,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은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하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침묵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해야 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로 미루고 있다가 영영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적인 음성을 주실 때에 네가 말을 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특징이 말씀이신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주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쁜 말은 우리 입에서 일단은 스탑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분위기 죽일 수 있고요.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혼하겠다라고 말을 하다가 보면은 진짜로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자꾸 낮추는 말을 하면은 그 가정은 안 되기를 작정한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죽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건 사탄의 시키는 주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그 하는 죄가 이 악한 사탄이 그 말을 넣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내에게 당신 오늘 화장이 참 잘 먹혔어. 이 말 한마디 하면 아내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당신은 오늘 다른 날보다 더 이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내는 그날 하루 종일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싱글벙글하고 그럽니다. 말이 사람을 그렇게 능력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 나는 할 거야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제가 주님 그 말씀 하겠습니다. 조금씩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보면은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 나가시면서 너는 나의 일꾼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잭 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과 더불어 즉 네 사람이 같이 쓴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 책이 그 절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암 전문의 두 사람이 친구 사이인데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자네나 나나 둘 다 전립선 암을 가진 환자들에게 똑같은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처방하는 약도 똑같고 분량도 똑같고 약을 투여하는 것도 똑같은데 왜 자네 환자들은 74%가 회복이 되고 내 환자들은 22%밖에 왜 회복이 되지 않는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똑같은 약을 처방을 해주고 있고 똑같은 약을 분량도 똑같이 약을 투여하는 것도 똑같이 하고 있지. 근데 자네는 약을 처방을 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거야 뭐 약을 처방을 해주면서 지난번이랑 똑같은 약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 말을 듣고 74%의 회생을 시켜준 이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 이 약 먹으면 희망이 보일 겁니다. 이 약을 먹으면 희망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말을 해준 이 말 한마디, 이 약 먹으면 희망이 보일 겁니다. 이것이 74%와 22%의 차이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단을 하면서 의사가 환자에게 암입니다. 절망적인 투로 암입니다. 라고만 말을 했다면은 그 환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죽을 것 같은 절망감 속에 빠져들어갈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은 없구나. 의사조차도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근데 의사가 진단을 해주면서 암이지만은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을 물론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소망을 주는 말 한마디를 하면은 환자의 마음 속에는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 하셨는데 이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면 자녀도 죽일 수 있고 가정도 깨트릴 수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엉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살리는 말, 좋은 말, 이와 같은 말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가를 이번 주에 찾아가서 불러보다가 이 찬송을 보았습니다.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십시오. 인생이 힘이 들고 고난이 겹쳐도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 비록 약하고 피곤해도 주님 내 손 놓지 마시고 꼭 잡고 인도해 주십시오. 폭풍 후 흑암 속에서도 내 손 놓지 마시고 인도해 가십시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거꾸로 한번 보니까 주님은 내 손을 잡고 가지 않아. 주님은 날 도와주지도 않아. 폭풍우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손을 놓아버리시고 나는 나 혼자서 이 모든 길을 걸어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건 정말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내가 말만 제대로 하면은 빛이 보이고 소망이 보일 수 있겠구나. 주님 아무리 흑암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 손 놓지 마시고 내 손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 활용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최근 들어서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 내에서도 들려오고 있는 말들은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건 곧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교회는 곧 다 죽어나갈 것이고 교회는 곧 절반될 것이고 교회는 곧 문을 닫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 사탄은 싫어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폭풍과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 손 잡고 놓지 마십시오. 내 손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말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이 여러분들을 선하고 빛된 길로 인도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인해서 먼저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이 말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는 여러분 개인 개인 그리고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